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유다서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눌 때 이제 11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화 있을지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유다가 배교자들의 세 가지 무리를 먼저 말씀을 했고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 타락한 천사, 소돔과 고모라성 그런 내용을 이제 쭉 말씀을 했고 이제는 또 다른 세 가지 신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사람을 개별적으로 드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하나가 가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라였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좀 더 그 고라라고 하는 발람 그리고 고라,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고라의 패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고라의 패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했는데 민수기 16장에서 여러분은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고라는 모세만이 하나님께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만 가능하냐? 뭐 이렇게 따지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만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 고라는요. 그래서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성별된 것을 침범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라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는 모세의 권위에 반대를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다가 그러므로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반역이 배교자들의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 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서의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이 배교자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희생의 피가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배교자들은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발람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처벌하셔야 하고 또 죄인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실입니다. 배교자들도 이와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희생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가? 배교자들은 고라처럼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속하지도 않은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들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대신에 정책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고 사회 봉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목사님이 경제정책을 강의하고 정부의 권위를 대신하려는데 실증이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생각하시는 것들을 말해주지 않고 그 목사의 말만 하기에 나는 실증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교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목사가 배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교자의 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세 사람 누구누구입니까? 여러분 생각되세요? 가인, 그렇죠? 가인. 또 여러분 누구세요? 발람, 그렇죠? 또 누구죠? 고라.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몇 구절에서는 현대의 배교적 선생들이 묘사되어져 있어요. 이보다 더 생생하고 적극적이며 말세에 나타날 배교자들에 대한 두려운 묘사를 우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절을 볼까요? 저희는 기탄 없이 저희와 함께 먹으니 저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 다시 한번 이 웨스트사이드 박사의 번역을 소개를 해보면 이것은 비교적 선생들의 모습을 한층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먹는 애찬 가운데 있는 암초들입니다. 마치 스스로 목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두 번이나 죽어 뿌리까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훨씬 더 와닿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참 여러 성경들을 참고해서 보시는 것이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이 성경 저 성경 다 보셔서 그 성경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살펴보면 훨씬 더 좋을 줄로 압니다. 자, 12절 계속 볼게요. 보시면 이 얼마나 앙상한 모습입니까? 너희 애찬의 암초요라고 그랬어요. 암초라는 말은 배를 파선시키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믿음의 파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파선을 일으켰던 암초, 곧 두 사람의 배교자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배교자는 빙산의 일각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아주 작지만 배가 충돌하면 바닷속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원체 크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배교자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파선당하는지 모릅니다. 너희 애찬의 암초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애찬이란 성찬식 전에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잔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신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교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 교제 시간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애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나 별로 가져올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온 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때 배교자들이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먹었어요. 기탄 없이 함께 먹었어요. 그들은 양떼들 대신에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음식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은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밀턴은 자기 친구 리스다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상황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해설자여 설교자였으나 운하에 빠져 죽은 젊은이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밀턴은 당시 유행하던 방식대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 배고픈 양떼들이 쳐다보고 있지만 먹이를 얻지 못하는구나. 강단에서는 배교자에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으로 이 밀턴이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 12절에 보면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메마르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루마리를 입고 커다란 권위를 가지고 그럴듯한 목소리로 말을 했지요. 그들은 연설과 설교학을 연구했으며 성경 본문은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에 이렇게 뭐 들에 나간다거나 그러면 머리 위로 지나가던 구름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죠. 그래서 뭐 이렇게 들에서 뭐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구름에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그 구름으로 비는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구름 속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배교자들에 대한 유다의 묘사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또 보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랬어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하셨죠. 유다는 배교자들이란 말라버린 열매 곧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야 하고 두 번 죽어야 하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던 것은 무디였습니다. 유다는 배교자들이란 허물과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배교자들의 몸은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 번 죽는 것입니다. 배교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유다도 완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니까 앞구절 12절에서 유다가 이 성경 기록자죠. 유다는 배교자들이란 마치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매 주일마다 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신문이나 TV에서 이야기거리를 골라서 주일날 화제거리로 삼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유다는 그들은 바다에 거친 물결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강단에서 방해가 될 뿐입니다. 타이어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거지 선생들은 그들의 끝없는 정욕에 쫓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들의 천박한 정신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또 보면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유리하는 별들이란 우주 공간, 뭐 우리가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별들은 일정한 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법자들이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그 다 그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옥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지옥의 한 가지 상징은 불이고 또 다른 상징은 캄캄한 흑암입니다. 불의 상징이 아주 강조되어져 있죠. 그러나 문자 그대로 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불합리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피조물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사악한 죄는 불신앙처럼 영적인 피조물들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차라리 지옥의 문자 그대로 불이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확한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뭐 이해하기가 곤란하겠죠. 또 다른 지옥의 상징이 캄캄한 흑암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흑암은 훨씬 더 두렵다고 봅니다. 저는 멸망받은 사람은 영적인 어두움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어두움까지도 지니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던 존 밀턴은 다음과 같은 시를 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의 청결한 가슴 속에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가운데 앉아 밝은 낮을 기다릴 수 있다네. 그러나 사악한 생각과 어두운 영혼을 숨기는 자는 대낮에 태양 아래 걸을 것이며 자신은 재난을 자초한다네. 참 놀라운 표현의 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공포가 그 속에 가는 사람들 때문에 더 한층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지옥의 부엌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움의 개념과 더불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공포를 줍니다. 여러분이 빛이 사라졌을 때 진정한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구절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직 여기 유다서에서만 그러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14절, 15절을 보세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의 이러한 예언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5장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만 그의 예언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녹은 평범한 이름이 아니므로 유다가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한 에녹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웨스트 박사가 이 에녹서에 관하여 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인용을 해보면, 이것은 에녹서의 위경으로부터 인용된 것이라고 보는데, 제2세기의 교부들에게 알려졌던 이 책은 몇 조각을 제외하고는 수세기 동안 상실되어 버렸는데, 1773년 브루스에 의해서 에티오피아 성경의 사본 가운데서 그 전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노아와 에녹에게 주어졌던 계시로 되어져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를 변호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형벌을 말하며, 그리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말세의 거짓 선생들에 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서가 정경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것이 위경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말씀 가운데 포함시키기를 원하셨던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기사를 통하여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떤 때인가 참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죽지 않고 땅에서 죽지 않고 땅에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당시부터 수세기 동안 신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미 종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휴거 때 그들은 살아있는 신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들림을 받게 될 겁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에녹은 휴거에 참여하게 될 신자들의 모형이요 상징이 되는 것이죠. 에녹은 이 땅 위에 홍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승천을 하게 됩니다. 참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은 이 땅으로부터 옮겨져서 대환란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이 지난 후에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 때에는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다만 신자들이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휴거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거란 교회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거짓 신자들로 구성된 이 땅 위에 남겨진 가견적인 교회들은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 대환란 기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환란 끝에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주목할 만한 성경 구절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